본문 7장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배불리 먹는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게 잔치지요. 잔치에 먹을 것이 많이 있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 배불리 먹는다는 단어가 6장에도 있고 8장에도 있습니다. 6장의 말씀을 보면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했죠. 네,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그리고 8장에도 배불리 먹고 일곱 광주리를 남기면서 4천명이 먹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5천명 혹은 4천명이 배불리 먹었다라는 이 말씀, 그 한가운데에 오늘 한 여인이, 그것도 이방 여인이 예수님한테 다가가서 빵을 얻어먹게 됩니다. 실제로는 빵이 아니고 자기 딸의 병고침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 지경이 아닌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해변 마을이 있는 곳이죠. 이방 마을이기도 합니다. 거기 한 여인이 나왔는데 헬라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이고 수로 보니게 족속이라 했으니까 수로는 시리아, 보니게는 페니키아입니다. 시리아 계통 사람으로서 페니키아 뱃사람들, 항해 잘하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권에 익숙한 사람이다 라는 신분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어린 딸이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딸 귀신 들린 거 쫓아내야 달라고 강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뜻밖의 통렬합니다. 아픕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 이방 여인이 대답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자기 딸이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할 것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다르죠. 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보면은 굉장히 귀엽게 생긴 개들이에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개들은 굉장히 사나운 개들입니다. 심지어는 야생견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귀여운 개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개들이에요. 말 그대로 애완견입니다. 강아지예요. 그러나 왼쪽 그림의 개는 거의 야생견 같아요. 먹이를 찾아다니는 주인 없는 유기견 같은 들개입니다. 이런 개는 다 싫어해요. 거룩한 것을 더러운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할 때 그 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거지 나사로가 병들고 상처가 났습니다. 상처를 핥으러 오는 개가 있죠. 도무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개입니다. 혹은 사도 바울 시대에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영적으로 악한 사람들을 개라고 했어요. 개를 삼가고 행악자를 삼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개는 헬라어로 귀안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개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 싫어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무릎에 노는 애완견, 아주 예쁘고 토실토실하고 귀여운 개입니다. 사전적으로 little dog, 아파트와 침대 옆에서도 키우는 친근한 개를 뜻합니다. Canarian 혹은 영어로 puppy라고 해도 됩니다. 한국말로 강아지가 개에 대한 애칭이듯이 헬라어 개의 애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개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개는 더러워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그런 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여인 보고 개처럼 모욕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는 상종하지 못할 이방인 개돼지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 읽었던 것입니다. 이 크나리온 헬라어 개는, 강아지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에 나오는 유일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전부 다 퀴안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싫어하는 개입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하게 푸들 강아지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예수님보다도 400년 전에 있었던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까지 거슬러 가서 당시에 헬라 희극이나 비극 작품에 나오는 이 크나리온을 찾아봤어요. 역시 작고 예쁘고 귀여운 푸들이었던 것입니다. 단어 하나로 분위기가 반전된 번역입니다. 예수님과 이방 여인 수로 보니게 여인과의 대화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예수님의 이방에 대한 짐짓, 경멸하듯이 여인을 테스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욕적 은사를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무릎에 올려놓고 키우는 애완견인데 예수님은 애완견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를 또한 사용하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시골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의 그 애완견 개념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뭐라고 하신 말씀을 헬라어로 기록하는 저자가 예쁘고 작은 강아지로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아람어 쓰시는 예수님께서 헬라 말로 귀여운 강아지로 이해하는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문화권과 문헌에서 보면 상 아래 개에게 음식 부스러기 먹이고 또 즐겁고 먹을 것이 풍성한 잔치에 개를 데리고 간다라는 것이죠. 이제 6장 8장에 있는 오병이어 기적을 보십시다. 배불리 먹는 것입니다. 종말적 잔치죠. 종말의 하늘나라의 잔치 말입니다. 음식이 아주 풍성해서 상아래 개들도 배불리 먹는 잔치 말입니다. 당시에도 코믹 만화 작품들이 있었고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잔치가 벌어지고 주인공 신부가 있고 그 신부는 나쁜 악당에게 납치되었다가 무사히 구출되었고 온 집안과 마을이 즐거워하죠. 잔치하는 겁니다. 이때 강아지들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배불리 먹는 그림이 있습니다.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당시 고대 세계의 가난한 상황과 한번 대비를 해보십시오. 노예들은 항상 그렇게 배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잔치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서 고기 맛을 볼 수 있겠죠. 근데 강아지마저 배불리 먹는 놀라운 장면인 것입니다. 이 상황을 독자들과 연결시켜 보십시다. 그것도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로서 이 스토리를 읽는 거예요. 막 기독교가 전파되는 때입니다. 이 잔치에 참석한 자들이 자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포함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평범한 사람, 인종, 아무나 좋습니다. 그 잔치가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면 말이죠. 아무리 신분이 낮다고 배제되지 않는 잔치입니다. 전에는 잔치에 참여하리라는 꿈도 못 꾸던 사람이 이제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방인 수로 보니게 여인과 사이에 일어난 이 에피소드는 지극히 부드럽고 즐거운 분위기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더 큰 품, 더 큰 관용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이방인을 미워한다는 거기에서 출발하여 반전을 일으키는 묘수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기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일부러 외면하고 길을 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냉정하게 대했다고 예수님 참 이상하시구나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포인트는 이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장에서 이 스토리를 들여다보십시다. 이 여인의 cultural language, 문화와 언어로 소통하면서 자기들에게 친밀하고 익숙한 귀여운 강아지를 매개로 해서 예수님 당신께서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는 강아지마저 풍성하게 먹고 마시는 우리 동네 문화에도 아주 적합한 하나님 나라 잔치가 아닙니까? 라고 소통하는 거예요. 이에 우리 예수님은 맞다, 옳다 하십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역시 먹는 이야기입니다. Daily bread, 매일 먹는 양식.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오늘의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장에서처럼 예수님의 주기도문도 이방인들이나 노예나 가난한 자나 나그네의 입장에서 이 기도를 봐야 됩니다. 로마 시대에 가난한 사람이나 노예들은 식량 배급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배급은 매 끼니마다 주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주죠. 이때 배급하는 빵이 빵 조각 조그만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꽤 큰 덩이를 하나 온 가족에게 먹으라고 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양식이 부족한 때입니다. 며칠 먹어야 할 것을 양이 작기 때문에 좀 많이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빵은 얼마 안 됩니다. 당연히 배급받자마자 먹고 나서 내일 양식이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일의 양식입니다. 오늘의 양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하층민들이 듣고 있습니다. 노예들입니다. 가난합니다. 로마 제국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민중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드려야 할 기도는 오늘의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의 양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지속적으로 빵을 공급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따지자면은 오늘의 양식이나 내일의 양식이나 차이가 없어요. 매일매일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듣는 사람들, 그것을 따라해야 할 사람들은 오늘의 양식보다 내일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더 익사이팅하고 더 바라는 바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텍스트와 리더, 문자로 전해지는 성경과 그것을 읽는 독자 사이에 흥미로운 사실을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비록 신학적으로 이렇게 읽든 저렇게 해석하든 문제가 없지만은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엑사이팅 해야 된다는 것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이 싫어하는 개로 취급당하는 것보다 자기 문화권에서 애완견 침대에서 같이 뒹굴 수 있는 강아지로서 예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엑사이팅하다는 거예요. 중상층이나 부자들은 매일 먹는 양식이 채워지면은 그냥 하나님 땡큐 하고 지나가면 돼요. 그렇지만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은 오늘의 양식보다 내일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훨씬 엑사이팅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과 독자 사이의 문맥이 중요합니다. 본문 자체로서는 당시의 분위기를 읽어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분위기를 읽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감정인지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혹은 글을 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엄청난 공을 들여 우리들한테 이 분위기를 전달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안에 눈물이 있고 웃음이 있고 미학이 있고 쫄깃쫄깃한 맛도 있는데 글자로 옮기다 보니까 표현이 객관적이어야 된다.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야 된다. 이런 미명하에 감정적인 영역을 전부 다 가지치기 해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책을 읽고 성경을 읽는 것은 소통하기 위한 것인데 인간이 백지 위에 알파벳 나열 해놓은 거 아니잖아요. 1 더하기 2는 3이라는 건조한 공식 정보를 읽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 깊은 뜻과 의도가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면은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성경의 제자들은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들한테 전달하고 싶지만 우리가 그 성경을 받는 사람으로서, 즉 읽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상상력이 부족하면 이게 낭패입니다. 성경을 1세기 사람들, 초기 기독교인들이 읽을 때는 엄청나게 엑사이팅했었습니다. 아주 신나고 흥분이 된 상태로 그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한테 꼭 맞으니까 엄청난 열정과 열광으로 반응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신나게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거워하는 그 종말의 모습은 그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설득이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신학적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독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저희들이 참여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초대해 주시고 실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엑사이팅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뭔가의 계기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읽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